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젖은 모래가 무거울까요? 마른 모래가 무거울까요? 젖은 모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젖은 모래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무게를 달아보면 마른 모래가 더 무겁다 그럽니다. 이상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모래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물의 성분이. 그래서 물에 젖은 모래는 모래, 물, 모래처럼 모래와 모래 사이에 물 입자가 들어가게 있고요. 마른 모래는 모래, 모래, 모래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그 사이를 채워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래보다 가벼운 물이 모래와 모래 사이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래와 모래로 채워져 있는 마른 모래보다 젖은 모래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에 젖은 솜이 마른 솜보다 더 무겁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젖은 모래가 마른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요만한 기둥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 코끼리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코끼리가 아기 때부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쇠사슬로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자라서도 자기는 그 기둥을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그 완전히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코끼리는 충분히 그 기둥을 뽑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를 그렇게 조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자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중풍이란 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또 경제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 병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진 그 어떤 생각, 세계관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울하고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생각의 모습이 어떤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도 기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물난리로 한번 큰 일을 당한 사람은 물난리만 온다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문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이 아주 그 벌레한테 물린 다음에는 그 벌레 근처만 가도 여러분이 막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고요. 또 어떤 생각이 그 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쪽으로밖에 모든 사고와 언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사회 인도를 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찬송가 288평을 부르자고. 그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 가지로 생각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중풍이란 병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그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그 브레인 픽스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인드 픽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게 완전히 어떤 한 생각이 마음에 완전히 꽂혀서 그 바깥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오래 걷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이젠 끝이다. 이제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다 정말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득 부여잡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생활이 중풍병자와 그 가족에게 행복한 삶을 기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중심, 그 마인드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전적인 부분을 감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한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 병은 못 고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을 바라봐도 색안경을 쓰면 그 색안경 색깔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색으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생각이 어느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들 1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각종 병든 자가 낫고요. 문둥병자도 치료받았다고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그 비관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표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표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헬렐레 하는 사람들.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우리의 생각이 희망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변화되면 인생이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리죠.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처음에는 막연한 소망이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실 때 그들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의 믿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병을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노임받는 일이 있었고 죽음에서 살림받을 수 있는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병이 치유된 적도 있었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믿음이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고침을 일어난 경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만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문제는요, 당사자의 믿음과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자신의 믿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소망과 희망이 그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가면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여러분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중풍병자 같은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관적으로 포기하고 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바꾸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나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이 믿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 지배를 당하면,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백날 다녀도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있습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위궤양이라는 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됨으로 인해서 위벽을 헐게 하고요. 그래서 최선의 치료법은 그 위벽을 헐게 하는 위산을 억제하는 그것을 약을 먹고 심하면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 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외과 의사 두 명, 로빈 워렌이라는 사람이랑 베리 마셜이라는 사람이 위궤양의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박테리아, 그 이름이 헬리코박테오파이올이라는 박테리아로 인해서 그 위궤양이 일어난다고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논문이 나가자마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무슨 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발견은 논문은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워렌 박사와 마셜 박사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위궤양은 그렇게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위궤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그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서 위궤양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는 정론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positive mindset,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축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잘못된 습관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이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으로 만 가능한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대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 몸인데 예수님께 가면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생기고 희망도 있는데 누가 나를 데려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갈 수가 없는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나의 한계구나,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나를 도와 일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 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망도 이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된 것을 그냥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말만 하는 구경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유, 안 됐어.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정말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안 됐어. 특은한 마음을 갖습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믿음의 행동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귀찮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교인들 명당 수명씩을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는 바로 런던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할머님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은 이 부인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역자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을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요나단이 있었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울을 이해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맡았지만 그에게도 동역자 아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할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곳곳에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부족해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그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에게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 홀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방법의 한계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도 이 병을 못 고칩니다. 마음도 바뀌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일할 믿음의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벽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생각이 바뀌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고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집 앞에도 그 집 앞 근처도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쩐지 잘 돼간다 했다. 이 정도가 내 그 리밋인가 보다. 예수님 팔자가 아닌 모양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휴 여태까지 오는데 힘들었다. 됐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은요. 핑계 요인을 찾는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방법이 없을 때 핑계거리를 찾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끝없는 핑계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렵고 신앙이 안 자라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리 중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꿔놓게 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 내가 기도해주면 몰라도.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가면 그게 제일 싫었어요. 누가 와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지가 뭔데 와서 자꾸 기도를 해. 내가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잘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수련회를 가면 항상 저희 영적 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기도부대를 만드셨어요. 얘네들은 진짜 밥만 먹고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도 시간이 딱 시작되면 미리 정해놔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등을 기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막 흔들고 막.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걔네도 어디로 갔나 보고 반대로 갑니다. 막 기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애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야 신기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등에 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이것들 언제 가나 막 들이다 흔듭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막 얘네들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침 튀기고요. 막 목에 닿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안 가면 진짜 일어나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간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또 왜 안 가고 이렇게 버티나 내비려 두지.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불쌍하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러면서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혼을 그 불쌍하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야. 내가 뭐가 불쌍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내가 뭘로 봐서 불쌍한데.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너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너보다 더 잘났는데 왜 내가 너한테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망치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내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걸 못 봤는데 얘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울까? 내 영혼이 뭐가 불쌍해서 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울까? 우리 어머님 우시는 거는 제가 성경을 잘못 받았을 때 우는 건 봤어도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건 못 봤는데 얘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울까?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저는 그날이 제 생각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를 주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냥 자매였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가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에서 보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안고 야 나 너 정말 사랑한다. 근데 남자 여자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맨날 걔를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한다. 근데 얘가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갔는데 좀 좋은데 이렇게 동아리 같은 데를 들어가면 좋은데 대학에 가가지고 이상한 데를 들어간 거예요. 무슨 학생운동 한 데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한국까지 나가서 데모하는 애를 사귄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부정적이 된 애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애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기억나요. 던킨 도넛에서 3시간을 붙들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있자.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근데 결국은 떠나갑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뛰어가서 걔 손을 잡고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면서 너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느 교회 다니니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언젠가 네가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장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님께 할 거라고 제가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은혜로운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 제 말을 듣고 정말 그 마음에 갈등하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저는 살아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지금도 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간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의 믿음,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절을 보시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르는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남의 집까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요. 지붕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내려요? 침대가 내려갈 정도로 남의 지붕을 뜯습니다. 그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집념 하나였어요. 어떻게든지 예수께로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요, 덤불이나 갈대를 진흙에 이겨서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진흙을 더 바릅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두껍고요. 그 다음에 그 단단함이 몇 년 동안 계속 축적돼서 진흙이 묻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부서지는 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부숩니다. 지붕을요. 남의 집인데도.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 친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 있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예의나 상식만 붙들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국에 살면서 너무 엘레강트하고요, 뷰티풀하게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전도를 안 하면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엘레강트고 무슨 뷰티풀입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멀전시병에 가면 그 사람이 알마니 수술 입고 있어도 다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사람이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몇천불짜리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 생각의 한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다가오면 방법의 한계성을 여러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람들은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만 말고도 다윗의 돌덩어리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꼭 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가 없어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꼭 대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듭니까? 포도로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방법을 고집하는 사고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11절에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불가능하냐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끝났다, 안 된다, 어림없다, 짜증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아 대학에 있는 그 데이비드 슈워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의 배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공의 의미나 아니면 성공이라는 사람은 그 생각의 크기라고요.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어도, 내 생각엔 안 되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질병,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저 병이 나왔으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인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으심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 이렇게 가다가는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도 죄를 고쳐주시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둘 다 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어려운 것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뭘 쓰죠? 우산을 씁니다. 어느 나라에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이요. 프랑스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우산을 쓰고 가면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하고요.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게 되면 더 다친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산을 쓰지 않고요.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생각을요, 좁게 만듭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세상을 훨씬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현대 과학과 의학이 얘기하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가둬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풍경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픽스된 생각은 믿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해진 마음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